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11번째. 1912년 10월 31일. 존경하는 아가씨, 편지 쓰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보세요. 달랑 다섯 줄의 편지만 써달라고 그대에게 당부한 제 말에 역겹고도 허위로 아량을 베푸는 듯한 모습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당부를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저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진실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진실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데요. 마침내 편지가 도착하면 편지를 가져다 주는 급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평온한 얼굴 표정으로 편지를 가지고 오는 집사만이 들어올 권리가 있는 이곳에서 적재적소를 느끼는 무수한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사무실 문이 수천 번 열린 뒤에야 편지가 도착하면 저는 잠시 평온할 수 있고 편지의 만족감을 느끼고는 하루가 무사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편지를 읽습니다. 듣고 싶었던 것보다 많은 것을 그 편지에서 읽게 됩니다. 그대는 편지 쓰는데 하루 저녁을 다 소비했고 라이프치히 거리를 산책할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한번 읽고는 옆에다 치워놓고 다시 또 읽고 손에 공문서를 집어들지만 어느새 그대의 편지만 읽게 됩니다. 편지를 받았을 타자수가 옆에 서 있지만 다시 천천히 그대의 편지가 내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묻습니다. 그제서야 지금 그대의 편지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찌되었든 이전과 마찬가지로 갈망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문은 마치 급사가 편지를 가지고 다시 오기라도 할 것처럼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대의 표현대로 그대의 편지가 주는 작은 기쁨입니다. 제게 그대의 편지를 받기 위해 매일 사무실에 나와야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신 것에 대한 답입니다. 물론 그대 편지를 받는 일과 사무실 일을 결합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헛되이 편지를 기다리는 일도 불가능하고 일하면서 혹시 편지가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면에서 불가능성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사무실 일과 다른 불가능한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불가능성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불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당신이 쓴 두 통의 편지가 두 시간 간격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우체국의 무질서를 저주했지만 오늘은 찬양합니다. 그러나 전혀 답장을 쓰지 않고 있으며 질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는 기쁨이 당신에게 보내는 모든 편지에 대해 미처 기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한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 결과 첫 번째 편지지 위에는 그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도 쓸 수 없으니까요. 기다리세요. 아마 내일은 저를 위해 희망하기를 단숨에 모든 질문에 답하고 적어도 한순간은 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당신의 모자에 대해 쓴 부분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 모자는 아랫부분이 검습니까? 저의 눈은 어디에 있었죠? 저의 관찰이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모자는 위쪽 전체가 희었죠. 제 키가 커서 모자를 내려다보았으니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대는 모자를 쓰기 위해 머리를 약간 숙였습니다. 요컨대 언제나 그렇듯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선 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며 허락하신다면 손에 입맞춤을 보냅니다. 당신의 프란츠 K.
KBS 오디오북
12번째 1912년 11월 1일 그대는 이 호칭을 적어도 이번만은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대가 이미 두어 번 요구하신 대로 생활 방식에 대해 쓰려고 하는데 아가씨에게는 차마 공개할 수 없는 몇 가지 괴팍한 일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호칭이 그리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말을 아주 만족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펠리체 양. 저의 삶은 오래전부터 글을 쓰려는 시도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했지요. 글을 쓰지 않을 때는 방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내기에나 적합하지요. 오래전부터 저의 기력은 비참할 만큼 약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힘을 절약해야 하고 주목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충분한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조금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곧 명백해집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맙소사 오늘 같은 휴일날 당직 근무를 하느라 전혀 쉬지를 못합니다. 마치 작은 지옥처럼 방문에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제 힘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저절로 원점으로 돌아가 상처 입고 실망하고 영원히 나약해집니다. 저를 한순간 불행하게 했던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을 안겨줍니다. 비록 발견하기 어렵긴 해도 어느 곳에선가 행운의 별이 있음이 틀림없으며 그 별 아래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기 시작합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글 쓰는 일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으며 글 쓰는 일을 위해 무엇을 잃었으며 더 정확히 말해 이러한 진술로 인해 견뎌낼 수 있게 된 손실들에 대해 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무척 말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말랐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요양소를 돌아다닌 게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글 쓰는 일에선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제겐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위대한 힘이 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준비된 도구로서 그 권한 하에 저를 맡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무서운 공허 안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삶을 그대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그대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15분도 안 됩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5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글쓰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글쓰기의 성쇠만이 저의 삶을 결정합니다. 글쓰기가 시원찮을 때 그대에게 향하는 용기는 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가슴에 하나의 구멍이 난 느낌입니다. 그 구멍으로 어느 날 저녁 침대에서 어느 성경 이야기에 대한 기억을 통해 그 감정의 필연성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진실이 동시에 입증될 때까지 그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끌어들이고 빼내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은 그대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도 최근에 그대가 나의 글쓰기와 얼마나 친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최근에 발견하고는 놀랐습니다. 제가 썼던 짧은 단락 가운데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대와 그대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초콜릿 한 통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과 근무 시간 동안 잠시 기분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 밖에도 전화 온 이야기, 마지막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잠자러 갈 것을 재촉하면서 만일 응하지 않으면 그의 방까지 끌고 가겠다고 위협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대가 사무실에 너무 오랫동안 있을 때 어머니가 언짢아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구절들은 특히 마음에 듭니다. 그대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또 그대가 저항할 필요도 없지만 그대를 그 구절들 안에 꽉 붙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대가 저의 글을 읽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소한 구절들을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그대가 여기에서보다 더 큰 무관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의 생활 방식은 단지 글 쓰는 일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변화를 겪게 된다면 오직 글 쓰는 일에 가능한 한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짧고 저의 힘은 미약하여 사무실은 끔찍하고 집은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름답고 반듯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면 요령 있게 헤쳐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시간을 성공적으로 잘 분할하는 요령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원래 쓰려고 했던 것보다 씌어진 글에서 피로감이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날 때 느끼는 영원한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기 어려운 허약함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중단되긴 했지만 한 달 반 전부터 저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8시부터 2시 아니면 2시 30분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3시나 3시 반까지 점심, 그때부터 7시 반까지 침대에서 잠자기. 대부분은 시도일 뿐입니다. 일주일 내내 잠 속에서 유고 연방인 몬테네그로 거주민만 보았습니다. 그 꿈은 아주 복잡한 의상을 세세하고 명료하게 보여주어 불쾌한 두통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창문을 열어놓고 벌거벗은 채 체조하기. 1시간 동안 산책하는데 혼자서 하거나 막스와 함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 저는 세 명의 누이 동생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했고 다른 하나는 약혼을 했습니다. 미혼인 누이 동생은 다른 누이 동생들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가장 사랑하는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10시 반까지, 그러나 흔히 11시 반까지 앉아 글을 씁니다. 체력과 의욕과 행운에 따라 1시, 2시, 3시까지 쓴 적도 있고 한 번은 아침 6시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다시 모든 긴장을 피하려고 위에서처럼 체조를 한 뒤 몸을 씻고는 가벼운 가슴의 통증과 경련하는 배 근육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려고 모든 시도를 해보지만 불가능합니다. 잠들 수가 없습니다. 케이시는 꿈을 꾸지 않는 잠을 원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다음날 그대의 편지가 올 것인지 몇 시에 올 것인지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밤은 깨어있거나 아니면 잠들지 못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 그대에게 상세히 쓴다 해도 또 그대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저는 결코 이야기를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서 기진맥진한 채 일을 시작하려는 것이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닙니다. 타자수에게 가기 위해 늘 지나가는 복도에 서류와 인쇄물 같은 것들을 나르는 들 것이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들 것이 유독 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해 저는 제가 사무원일 뿐 아니라 제조업자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누이 동생의 남편은 성명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아버지의 금전 출자와 함께 동업자이며 동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미 많은 고통과 근심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 일을 오랫동안 등한시했고 어차피 소용없는 저의 협력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럭저럭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많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벌써 끝맺어야 하는군요. 그러나 단 하나의 대답도 단 하나의 질문도 분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보지도 않고 서로 말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모든 것에 관해 쓸 필요도 없이 단숨에 확실하게 서로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마술 비법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마법의 비법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결코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벌받지 않고 무사히 그 비법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 비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대가 먼저 알아맞혀야 합니다. 그 비법은 모든 마법의 주문이 그러하듯이 아주 짧습니다. 잘 지내시고 이 소망을 손이의 긴 입맞춤으로 봉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대 프란츠 K.